자, 계속해서 40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반면에, 너 전달법은 유메시지죠. 상대방의 초점에 행동에 초점에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이 됩니다. 반대지요. 그래서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둡니다.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전달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내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중심으로 말하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쭉 나오죠. 406페이지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며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나가고 이제 뭐 전달하는지. 이건 이제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한참 있는데 못 들어가지고 다시 또 말을 꺼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또세 번째,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 폭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인 태도 경청을 취한다. 이런 순서는 여러분이 이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요 빨간 걸로 쭉 해놨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 전달법의 이그 주의점. 그러니까 나 전달법을 말을 할때 주의할 점. 그럼 나 전달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이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동료하고.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약속 시간 늦으면은 친구 간에 동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약속 시간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나 전달법으로 어떻게 말했냐면은 약속 시간이 지키지 않으면 행동 상황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키지 않으면 하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걱정되고 조심이 되더라. 혹시나 사고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 앞으로는 약속 시간 잘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상대방 잘못만 지적해가지고 너 전달법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한 시간이나 기다렸다. 뭐 엄청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러고 뭐네 그래가지고 내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네뭐 어떠고 뭐 별말을 다 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안 좋은 거그 잘못하는 그것만 계속 지적하는 것은 너 전달법이지만 내가 지금 기다리면서 혹시 네가 다친 사고 나지 않나 걱정도 했다는 이걸 전달해 주는 거. 그걸 넣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봅시다. 통화를 길게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중전화겠죠. 아니면은 다른 전화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행동, 영향, 느낌, 바람 이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면 하고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이나 더 길어졌다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 행동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어지면은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할까 될까 봐 걱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연락을 하고 있는데도 못 전달될까 걱정이 된다. 느낌을 말합니다.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앞으로는 바램, 통화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의점 다섯 가지가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전달법, 아이 메시지 전달의 내용 방법. 여기 지금 여섯 가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말할 때. 아이 메시지 방법입니다. 나를 주어로. 내가 어떻다는 거 말해야 되지. 네가 어떻다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떻다. 네가 하는 거라 나라는 거. 내가 어떻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합니다. 했는 것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과장하거나 또 살을 붙이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비난 없이 말을 하고 사실대로. 그 다음에 그 역량을 말한다는 거죠.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역량.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말합니다. 느낌.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바램. 그러니까 1번, 2번은 행동을 말한다면, 3번은 역량을 말하고, 4번은 느낌을 말하고, 5번은 바램을 말한다. 그러니까 행동, 역량, 느낌, 바램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 메시지 중요한 거, 행동. 따라서 하세요. 행동, 역량, 느낌, 바람. 예. 바람이라기도 되고, 바람이라기도 되고.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해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은, 407페이지 보면은, 제가 어르신 집에 가보니, 막 식탁에 밥 먹은 그릇 그대로 있고 밥풀이 막 말라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 집에 가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1번. 예, 행동. 예.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고 계시니까 영양이 뭐예요? 밥풀이 말라붙어 있어서 참 나중에 느낌이 뭐예요?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바램은 다 잡수신 뒤에 싱크에 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 메시지로 한번 해볼래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 할머니요. 뭐 손이 없어요. 뭐. 왜 이래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할머니? 하고 막 따지듯이 막 나무래듯이 얘한테 막 꾸중하듯이 막 이래버리면. 네? 그러면 뭐안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행동, 뭐예요? 내가 말할 때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역량, 당신이 내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은지 알 수도 없고요. 느낌, 답답하거든요. 앞으로는 바램, 당신과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 그러면요 행동 영향 느낌 바람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이 메시지 중요한 것은 주의점 다섯 가지 요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라포 형성 또 경청 공감 말하기 그다음에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인 도구로 작용하고요.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대상자와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므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입니다. 수용. 마지막으로 수용.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방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르고요.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 그의 특성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랍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태도 등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수용으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에게 충고 하나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잘 수용하면서 지지해 주는 것. 요양보호사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옹호자의 역할. 정말숭말동옹. 요양보호사의 역할 여섯 가지. 정관숭말동옹. 그죠? 기억나나요? 네. 정관숭말동옹 그러면 정 그러면 뭐예요? 정보 전달자 역할. 관, 관찰자의 역할. 요양보호사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또 말벗 상담자의 역할. 또 동기부여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그죠? 네. 연세가 들면은요, 이렇게 좀 잊어먹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님이, 어머님께서 복지관에서 노인대학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강사와 함께 삼행세를 지어보는 이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행세를 지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할아버지한테 써먹으려고 잘 듣고 연습도 했습니다. 삼행시가 뭐냐면 원두막이었답니다. 원두막. 원, 그러니까 원숭이 언덩이 빨개. 빨개. 두, 그러면 두 쪽 빨개. 먹, 아니, 막, 그러면 막 빨개. 그러면 막 웃었답니다. 그래, 집에 가면서 연습을 막 했어요. 집에 오다가 막 아는 사람 인사도 하고 하다가 원두막인 것을 그만 잊어먹었어. 그래서 집에도 그 도착해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할 이제 내가 복지관에서 오늘 그 재밌는 거 삼행시 지은 거 한번 말해볼 테니까 한번 당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이제 생각난 게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고 원숭이가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원숭이, 숭 숭하게 빨개, 이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쉽게는 잘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임기응변이면 빨랐어요. 그런데 수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수용을 잘하고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보다기로 가겠습니다. 말보다기. 소외와 애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좋은 말벗은 대상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말보다기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말벗을 받아들일 때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법하는 방법 거기다 줄치세요. 뭐 하는 방법? 말법하는 방법. 정서지원 서비스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정서지원 서비스 세 가지. 기억나나요? 아니, 정서지원 서비스가 뭐 신체가 들어갑니까? 48페이지 보시면 정서지원 서비스 세 가지가 나오죠. 말법 격려 1호,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제 생각납니까? 표 1-14 그 48페이지 보시면 정서지원 서비스 세 가지 뭡니까? 말법 격려 1호,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 도움을 계속 해오는 중에 이제는 정서지원 서비스에서 말벗하기, 말벗 격려 1호. 한번 해보세요. 말벗 격려 1호.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무슨 서비스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한다. 다 하셔보세요. 자, 그러면 말보다는 방법입니다. 여섯 가지인데, 자,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우리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 이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할 때는 박수 세 번 할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다 어르신입니다. 여러분이 다 어르신이에요. 박수 준비,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 어르신이 한 명 있어. 한 명. 아, 한 명. 다 어르신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박수 세 번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박수 세 번 시작! 그렇게 치면 어르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어르신한테는, 자, 아버님, 어머니, 자, 우리 박수 준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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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님도 손, 아버님도 손, 자, 준비, 하나, 둘, 손, 하나, 둘, 셋, 넷,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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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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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세요, 시작! 이거 젊은 사람이, 어르신 중에서 아직 느낄 수 있어요. 있지만, 꼭 내 꿈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장기라고 그랬어, 장기라고.
그래서, 신체적인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들면은, 신체적인 특성,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신체적인 특성이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많아요. 가려움증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척추 간판이 있어가지고 키가 줄어들어. 75세 되면 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버짐이 생기고, 주름이 많아지고, 이거 전부 다 신체적인 특성이에요. 노화로 인해서.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방광 용적력이 한 250cc 정도 담아야 될 걸, 500cc 좀 담아야 될 거, 250cc 이렇게 용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가지고 오래 못 계셔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도록 해야 돼. 그런다고 막 붙잡고 계신다고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노화. 이런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해를 해야 말벗을 잘 하기가 쉽죠. 그래. 잘 안 들리는데 막 작게 얘기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쯤 되면은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르신 의사소통 방법, 또 장애를 가진 의사소통, 그 어르신 의사소통 방법,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질병, 생활력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 여기도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특성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질병, 생활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선호하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어르신인가 하면 연세가 드는데도 정리정돈을 못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그렇게 또 음식을 요리를 잘 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근데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감각이 다 이제 맛을 잃어가지고 싱겁게를 전부 다 짜게만 하고 음식 조리를 잘 못해요, 이제. 그리고 막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그래서 존중을 해줘요, 존중. 여러분, 나이 들면은요, 좀 약간 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더 섭섭합니다. 그렇죠. 섭섭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 그 며느리나 아니면은 딸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걸 과일을 준비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 이거 엄마는 못 드시지? 그러면서 먹으라고 말도 안 하고 막 자기들은 이래 먹고 엄마는 이거 못 먹지? 그러면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의에 의뢰에 안 드신 엄마 생각을 못 해가 뭐 그거 내가 못 사왔다. 다음에 사드릴게. 좀 드셔보시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 돈을 드리면 돼. 돈을. 네, 제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 숙소에서 자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방 빌려줘가지고 자고 있는. 그 이제 그 저녁은 아 점심은 우리가 해줘요 일꾼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하고 아침은 거기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끼리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 건축위원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딱 둘이 왔는데 저 둘이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돈 조금 주면서 저녁 사 먹으라고 하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그래 조금이라도 돈 줘 소장한테 줘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야 좋아라 하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일 일할 때도 더 이쪽 일찍 나와서 일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 한잔 할씩 한 분들 하고 또 그 보면은 하여튼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성심껏 해주면 그게 또 통해요. 오늘도 막 제가 막 커피 막 갖다가 간식도 아니어도 막 뭐 과일 같은 것도 좀 주고 드리고 뭐 저 혼자라도 막 해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와도 돼. 그거 뭐 이쁘게 못 쓸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간식이 참 좋아. 그 컵라면 있죠. 거기다 목장 우유를 막 갖다가 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간식으로 목장 우유. 목장 90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컵라면에 앉아. 우리는 일요일마다 그거 합니다. 그 믹스 커피 저 봉지 커피 있죠. 저기에다가 종이컵에다가 라떼를 만들어 먹어요. 그 우유를 한 주전자 가져오면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우유물로 컵 이제 커피를 그럼 라떼가 돼버려요.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먹고 싶지롱. 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우리 수용 앞에도 배웠지만 이 수용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나이가요.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굳어져 경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직성의 증가. 수동성의 증가. 그러니까 경직돼가지고 습관이 고착돼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맞춰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케어하잖아요. 어르신들 가면은요 우리 안 맞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경로 대상 나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나이 때 전부 다 컴퓨터 다 하고 스마트폰 오늘 이것도 했어요. 그 현장 소장이 전기 동선 동력 해가지고 그 신청해야 되는데 뭐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 문자로요. 예. 왜요 그래. 그거요 출력해가 쓰시면 돼요 그래. 이거 안 해봤거든요. 나는 또 처음 해봤어. 출력을 그 문자로 딱 문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가지고 출력했잖아요. 그리고 아 오늘 하나 되네 그랬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내한테 보내잖아요. 그걸 또 이제 공유해가지고 내 메일로 보내가지고 거기 메일에서 출력을 했어요. 그 PDF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딱 되잖아요. 와, 그리고 오늘 하나 또 하나 터득했어. 이제 그, 나 이게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요즘에는. 전부 다 주고받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지경이 요즘은 요지경, 그죠? 지금 우리가 언제, 여기서는 안 찍히죠?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저는요, 좀, 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지난주간에. 며칠 전.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키로수는 320km. 320km. 갔다 왔어요. 혼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따뜻해. 어디 애인하고 가나? 누구하고 가나? 그래. 내가 혼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탁 갔다가. 운전해가 갔다 왔어요. 운전해가 드라이브로. 가고 싶은 곳이야. 그래가지고. 320km 탁 갔다가. 올 때는 350km로. 서울이 아니에요. 시골. 시골, 산골. 궁금하지요? 안 가르쳐줘. 분명한 것은 내 혼자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가고 혼자. 그래 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마스크 철저히 하고 마스크 철저히 하고 혼자 여행을 했다니까요. 단단 여행. 예? 조금 지나면 다 나올까 봐 조금씩 가야 되겠다. 예? 아, 조사하면 나는 그래가 내가 확진 걸릴까 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아, 조사하면 그거 무섭습니다. 화자씨. 화자씨 집은 어디예요? 아, 정이동. 일동은 여기고 중고등학교 있는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뒤에. 아, 옆에. 좋은 데 사시네. 김장만 씨는 어디 돼요? 김하자 씨. 김장만 씨하고는 어떻게 돼요? 죽었는 사람. 정동, 이동. 거기 제가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그래, 같은 정동, 이동이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혹시나 그 오래 사시는가 싶어가지고. 자, 또 지나갑니다. 네 번째 보세요. 대상자와 무슨 관계를?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 이렇게 잘 지내시다 보면은 납부관계 형성하고 잘 지내다 보면 의존관계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돈독해지고 또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의존도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는 행사를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 자, 이제 여기 공감하고 말보다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볼까요? 이 아무개 어르신이 평소에 달리 식사도 잘 하지도 않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무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안색을 살피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지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관찰자의 역할을 딱 해보니까 그래서 요양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마 남자 어르신이라고 합시다. 아버님, 오늘 어르신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그랬습니다. 요양보사, 네, 바람도 안 불고요. 날씨가 참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햇살도 참 좋은데 우리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날씨와 같은 평안한 평면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이렇게 친밀감 있게 해주면요 참 좋아들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김아무개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십니다. 손자 생일 선물도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를 좀 마트 좀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손자가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는 듯이 안색을 살피면서 열이 좀 있으시네요 하면서 그 열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르신이 손자 선물 때문에 마트에 가서 선물 사러 가야 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요양보사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 열이 있으시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고 마트는요 제가 다녀오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의례적인 의례 질문, 의례 이렇게 말로 하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말벗을 하는 것이죠. 아마 말벗을 잘 할 것 같아요. 자, 410쪽으로 가겠습니다. 410쪽. 자, 이제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상황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장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사소통을 이제 대상자와 가족과 또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언급을 해놓고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난청, 또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장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자와 이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역시 다 비슷한 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대상자하고 대화를 하려면 관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관심 갖는 방법. 뭐 내가 도울 일이 없으세요? 뭐 지금 몸이 좀 어떠세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고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죠. 관심도를. 제일 좋은 것은 도와드릴 수 없을 내가 도와드릴 수 될까요? 하고. 아니면 제가 좀 일이 좀 주세요. 제가 같이 들고 가죠.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도. 그리고 말 속도는 어르신에게 맞추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늦게 천천히 하고 또 내가 한마디 하면 어르신 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대상자의 말은 속도를 맞추는 것도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그리고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좀 어려운 언어보다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게 말해도 안 되지만 너무 크게 말해도 안 되겠죠. 적절한 크기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본인을 소개할 때는 이름과 소속과 역할 등을 전달을 꼭 해야 된다는. 나는 어떤 재가 센터의 요양보호사 누구자고 누구누구다고 이렇게 소속이라든지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호칭입니다.
보통 어르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가족들과 주고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센터장에게 보고한다는 것.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하는 것.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빌려보니 기동량을 해보니까 그 가방을 큰 것 가지고 서비스하러 갔더니만 이 치맥기가 약간 있는 어르신인데 막 자기 물건을 다 큰 그 가지고 갔다고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가방 큰 걸 보고 거기 담아간 줄 알고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그 센터장이 뭐 뭐가 없다 휴지가 없어졌다 뭐 치약이 없어져가지고 센터에 있는 치약 새 거 갖다 줬답니다. 가지고 왔대 막 가지고 왔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조금 치맥기가 있고 이러면 되는 가방 큰 것 가지고 가지 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의견이 상충되는 보고를 시술장에 보고하고요. 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이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 가족한테 직설적으로. 그리고 보고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지. 뭐 오래 아팠다. 많이 아팠다. 많이 얼만큼 아팠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열이 나더니 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하고, 제가 센터의 센터장, 원장이죠.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타 전문직 및 첫 번째는 시설장의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업무를 이해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전문직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특별히 의료적인 일 같은 경우는 더욱 전문적일 경우에는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세 번째는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이상한 그 기류가 보이면은 책임자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한다. 육가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육가원칙.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먼저 난청입니다. 대상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건 노인성 난청. 난청은 안 들리는 자는 잘 안 들리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각 기능 저하가 난청입니다. 그렇게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의사소통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소극적이며 목소리 크기 높이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청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대상자의 이야기하는 방법을 여기 교재에 11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뭘 보며 정면에서 얘기한다고요? 눈을 보며. 예.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눈을 보면서. 잘 안 들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입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동생들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버님도 93세로 돌아가셨는데 80이 넘고 90이 다 되시니까 이 잘 안 들리지 못 들으시더라고요. 청각 장애가 난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웃으면은 우리가 웃으니까 같이 웃고 막 그러세요. 잘 못 들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있다가 통역 아닌 통역을 한번 시켜줘요. 이것 때문에 웃어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웃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아버님 흉은 아니지만 약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요 금세 알아차린 거 있죠. 왜 그러냐, 느낌으로 입모양 보고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난청 있는 분들은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벌리면 정확히 말한 것도 중요하구나.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기도 합니다. 잘 안 들리니까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으로. 다섯 번째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어떤 알고 있는 지인이 이렇게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대하는 사람들 그분이 청각이 잘 안 들린지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다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못 들으니까 한참 지나고 다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새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사람 저런 말을 하나 이래 하나. 알면은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처음님 우리 여기 선생님은 이제 큰 소리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잘 들리고 선생님도 잘 듣거든요. 이래야 돼. 그러면은 아 알아차려요. 그렇지. 그걸 안 해놓으면요 오해를 해요. 이거 저 사람 좀 실수를 하는 거 실수하는 줄로 알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한다.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분하게 얘기한다. 일곱 번째는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줘요. 이거 너무 조절 왔다 갔다 하면 또 그것도 안 좋아요. 보청기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그 청력 검사를 하고 정확한 그 청력 검사 한 후에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야 되지. 요즘 보험 되잖아요, 그죠? 건강보험 되잖아요. 되는데도 비싸요 많이. 그런데 이제 그 해가 해야 되지. 일본 말로 야매로 말이죠. 뭐 좋다고 누가 사과자가 끼고 하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하시다가 안 끼시더라고. 이게 귀찮답니다 많이. 귀찮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끼는데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하고는 좀 다른 건데 틀리하실 때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상당히 그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드시고 씻고 이제 어디다 놔두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르신들 보면은 어떤 분은 저 어떤 그 조금 나이 드신 분인데 그 좀 저 한쪽으로 봐라 가가지고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청소를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다 보는 데서 일장 내가지고 막 하니까 여기가 안 좋은 거 있죠, 그죠?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물에 담가가지고 청소할 우리 정말 비이상한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전부 다요. 이게 정확한데 좋은 치료자 의사를 잘 만나서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청기를 사용할 때 건전지 스위치 작동한지 확인하고요. 아홉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춤. 밝은 방에서. 어르신들은 조명도요 밝게 해드려야 되고요. 겨울에도요 그 내복 내복 입도록 하시는데 좀 두꺼운 거 하고 내복은 어르신들 아낀다고 자꾸 새 거 안 입으시려고 하는데 언제든지 자녀들이 사가면은 바로 입히시도록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새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새 것으로 바로 입혀드리고 계속 입도록 하는 게 낫지. 여기 놔둘 테니까 입으세요. 그럼 잘 안 입으세요. 아낀다고. 대부분 어르신 그래요. 우리 위에 어르신들은 이 아끼는 그런 게 있고 또 수집하는 그런 게 있고 잘 못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요, 밝은 방에서 해야 되고 온도도 이렇게 좀 일반 우리들보다 좀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막 그 온돌방 따뜻한 그런 방을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뭐 좀 시원한 방을 좋아하나요? 따뜻한 방 다 좋아하죠. 저 고로의 어떤 동네에서는 찜질방이 아니라 그 흙집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대 가지고 이만한 홀 여기 반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이웃인데 그 제 집 거기서 산 이웃인데 많은데 거기서 술을 한 잔 하시고 남편은 그 이쪽 방에 자고 부인은 따뜻한 방에서 잔다고 자다가 그 가스 나무 가스 있죠.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지금도 많이 호전이 안 됐어요. 사람이 좀 안지 얼마나 독한지 그게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위험합니다. 예, 나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굴뚝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새 가지고 내한테도 자랑하더라고. 얼마나 뜨신데 한번 보세요 하고 막 얼마나 좋은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명 같은 거 이 노인들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번 코로나도 보면은 아마 사망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을 걸로요. 그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이제 난청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대화할 때 이 조명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 필요로 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반복하고요. 그 다음 11번째,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들리고 잘 난청이 아니고 잘 들리신 분들은 일부러 귀마개를 해가지고라도 한번 연습이 아니라 체험을 해보세요. 장애인 체험. 내가 난청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걸 하고 한 몇 시간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해를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답답하구나. 맨 그 시각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 보는 거 체험, 장애인 체험하고 안 하고 하고 다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전에 사회복지사, 그 예비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럼 꼭 장애인 체험 한번 하라. 이리 시키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 대상자는 시각장애는 글자 그대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맹인, 또 다른 말로 하면 봉사 옛날. 그런데 요즘에는 시각장애, 시각장애라.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존재나 위치, 표정, 문자 등을 알아보기 어려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가 얘기하는 방법이 또 여기 지금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똑같습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 대상자의 어디서 얘기하자? 정면에. 거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면에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안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몇 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럼 모릅니다. 그렇죠. 지시되면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되고, 같은 방향일 때는 같이 되지만 등을 쥐고 있을 때는, 등을 서로 마주볼 때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을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언제든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합니다. 먼저,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 등으로 이해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시각장애가 있는 반면에 촉각이 발달해 가지고 점자 같은 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시계도 있어요. 그 점자로 이렇게 우등부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촉각이 발달되고 또 발달된 게 기억력이 참 많이 발달하더라고. 암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암기력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하게 말하는, 여섯 번째는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들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일곱 번째,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사 반부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먼저,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다 그러면 이렇게 얹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에서 인도한다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잡고 앞으로 반부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은 이 막대, 시각장애 그 막대도 있고 맹견이 있죠. 그 비례대표 뭐 그 국회의원 된 사람도 그 맹견을 안에 국회의원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장면 봤죠. 그죠?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한다.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경우는 이 고유명사 같은 것 설명하기가 참 힘들겠죠. 많이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주고요. 또 대피라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라는 것.